신명기 16장부터 20장까지는 주로 오늘날의 용어로 말한다면 정치적인 그리고 사법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한다면 오늘 21장부터 26장까지는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규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1장 앞부분 핵심은 창조 질서에서 피는 생명이기에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리고 불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만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은 이제 산업, 도시산업사회 속에서는 너무나 이동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웃 간에도 잘 교류가 없습니다만 우리 예전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한 마을에서 자라나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른과 또 젊은 세대 또 어린 세대 다 서로 알면서 있었기에 어른들의 책무가 특히 중요하다. 그 범죄 하나가 그 마을에 일어나면 모두가 내일로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부끄러이 여기고 그랬던 옛적 전통이 있습니다. 이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 마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모두의 책임이다. 이 정신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피를 흘렸으면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누군가 고의로 다른 사람을 피를 흘려 죽였으면 그 범인의 피를 흘려서 목숨으로 대신 갚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마을 전체가 영적으로 책임을 지고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다. 범인을 잡아서 처형하는 것은 물론 전체가 대속의 예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 만일 이 범인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어느 마을에 속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어정쩡한 그런 지역에 죽은 사람이 분명히 타살된 것으로 보이는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이 피를 대속할 것이고 누가 영적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범인도 알 수 없어서 그 피를 갚을 수가 없고 어느 마을에 속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절의 말씀 해결책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재일 것이요. 이렇게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마을이 실제 그 마을에 속한 사람이 범인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책임을 지고 대속의 과정을 진행을 해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피의 대속 과정은 거쳐야 되는 것인데 정결례의 과정은 하나님 앞에 거쳐야 되는 것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이 실제 범인은 그곳에 속하지 않았어도 영적인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대속의 예를 진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누군가를 죽였다면 사람의 의도적인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곳에 가서 이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곳에 가서 아직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송아지를 이제 제물로 취하여서 그렇게 대속을 진행하라. 그렇게 죄가 없는 무죄한 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너희와는 이 죄가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대속의 예를 진행하라. 그제서야 무죄하다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이미 시작하면서 그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공동의 책임을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인 책임을 함께하고 있음을,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그곳에 범죄가 있어도 그래서 늘 경계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갈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선하게 산다고 모든 그런 죄의 영향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또 깨끗이 선하게 말씀대로 살려 한다 할지라도 죄악된 상황 속에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같이 오염될 수밖에 없어서 늘 경계하고 노력해야 한다. 일본이라든가 뭐 소련이라든가 옛소련이라든가 이게 원전의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에서 아무리 개인이 성결하고 청결하게 삶을 생활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방사능에 모두 노출되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대기오염과 여러 가지 수많은 환경 파괴로 인하여서 내가 아무리 건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병에 노출되어 있어서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을 뿐이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두가 함께 안타까워하며 또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해 나가는 자세, 이것이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이미 보장되었으니 이 땅에서 공동체에서 또 주변에서 서로 책임적인 자세로 함께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남의 일이 아닌 서로 책임지는 자세로, 내 일로 여기는 자세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범인도 모르는데 그를 대신하여 목이 꺾인 송아지, 그 무죄한 송아지, 그 송아지를 보면서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 무죄한 죽음, 그 희생이 우리를 살린 것이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피 흘리며 세우신 교회를 위해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삶을 살아가라 하는 교훈을 또 말씀을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한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 포로로 잡은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사실은 시대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른 부분이죠.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혀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하렘으로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여인을 그 가운데서 이제 포로 중에서 여인을 아내로 취한다고 할 때에 그 분명히 가족과는 떨어졌을, 생리별을 했을 것이고 어쩌면 전쟁의 참화 속에서 죽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내로 맞아들일 경우에 예우를 갖춰서 한 달 동안은 그 부모와 가족을 위해 슬퍼할 수 있도록, 곡을 하고 슬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배려를 하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아내로 맞이하고, 그런데 이제 살다가 보니 싫어졌다라고 할 때, 뭐 요즘에는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굉장히 옛날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문화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포로인이 전쟁 노예이기 때문에 소유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막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필요 없었다, 미워졌다, 같이 못 살겠다 하면 노예이니까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거니까 갖다 팔지 말라. 아내로 맞아들였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합법적인 아내이다. 아내의 예를 갖추고 그리고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만 상대방은 또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철저하게 예우를 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전쟁 포로는 죽이고 살리는 것이 승리한 나라에 있는 것이지요. 그 생명과 모든 소유권이 더군다나 남편에게 있는 고대 사회 속에서 일반적인 경우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배려하고 그 인권을 존중하도록, 생명으로 존중하도록, 이렇게 또 아내로서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포로가 아닌, 죽여도 마땅한 소유물로 취급하는 전쟁 포로가 아닌 자유인끼리 결혼했을 경우에는 어떠한가? 포로를 아내로 맞아들였을 경우에도 이렇게 예우를 갖추고 존중을 해야 하는데 자유인끼리 결혼했을 경우에는 상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고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 에릭 프롬이나 뭐 사랑의 기술 이런 인류 문화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들을 보게 되면 이제 서구의 문명을 비판적으로 자아반성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지각 있고 깨어있는 여성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녀를 차별하는 종교이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철저하게 그렇지 않은 남녀를 존중하는 더군다나 남존 여비의 우리 문화 속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남녀평등을 위해서 기독교가 애를 써왔는데 서구 문화 속에서는 남녀를 차별하는 그 전형적인 출발점이 기독교다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스스로 고백하면서 반성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남성주의의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게 가르쳐오고 또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한 100년 전 그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중심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여성은 죄의 후예고 그래서 여성들은 말해서도 안 되고 주도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 남아있는 서구 문화 속에서 이런 차별의 출발점이 기독교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 반성의 핵심은 성경은 철저하게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인정하고 있다. 오늘의 본문도 고대 문화 속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거의 혁명적인 가르침이기도 한 것이죠. 문제는 맨쇼미니즘, 남성 우월론자들의 시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오해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관점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성경을 읽으려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정말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늘 겸손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특별히 남성과 여성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주님 앞에 평등하게 선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요즘은 이제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잘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아내는 종처럼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이 초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 와서. 그리고 사랑하고 동등한 격으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을 또 그렇게 존중하고 또 예우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최선을 다하고 또 이해를 갖추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창조정신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또 자녀들에게도 선한 교육이 되고 이 사회, 이 시대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아름다운 삶의 질서들이 이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